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할 텐데, 앞부분에는 이제 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복음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전쯤에 북경에 있는 그 북경대와 청와대의 종교,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들입니다. 철학과 교수들인데, 이제 종교 전공 철학과 교수들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전공 학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있는 저희 학교와 이제 그 학술대회를 하기 위해서 왕래를 이제 자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기독교를 연구하는 중국의 교수들이지만 이분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무신론자인데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 사회는 기독교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야, 어떻게 중국 사회가 기독교를 필요로 한다는 말 저렇게 하나?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이제 따져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중국의 그 민주주의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많이 발전했는데, 이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한 명의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그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 그런 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양에는 그런 전통이 있고, 중국 역사를 보면은 그런 전통이 전무했다. 그러니까 중국에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중국 전통 철학은 몽땅 다 집단주의 철학이고,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거 없다. 지금 현재 중국 공산주의도 집단주의지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대체 서구 문화에는 이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자기들이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이 이게 기독교 때문에 생겨난 거란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인 거죠. 지금 현재 문명사 쪽으로 보면은 서구 사회의 이러한 그 개인에 대한 존중, 이거는 종교개혁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은 쉽게 말하면은 중국 사회가 복음을 필요로 한다, 그런 뜻보다도 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개인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의 가치를 매우 높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나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우리는 긍정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즉, 한 명의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다. 창세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이한 명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이한 명의 개인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명한 명의 개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우리는 그 존중, 그죠?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중국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를 제가 놀란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 굉장히 좋은 게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귀한 게 있는데도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이 중국의 철학자들은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거 좀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로 이 명한 명의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또 책을 사서 읽어보고 막 연구를 했어요. 이 서구사회의 이 개인주의 철학의 발전에 대한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책에. 이 서구사회의 개인주의라는 거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개인이란 말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생겨난 거는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면서 개인에 대한 존중, 개인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성장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 철학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그 전혀 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그 경제학과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이영훈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 유튜브에 있는 강연인데 강연 제목이 근대의 실종이란 강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하루는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중에서 사회과, 또 국어, 역사, 이런 거, 도덕, 이런 거요. 책을 다 구해다가 쭉 읽어봤대요. 자기가. 시간 내서. 왜 읽어봤냐면, 우리나라 이 공교육에서, 초등, 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쭉 읽어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개인이란 말이 실종되고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개인이란 말이. 뭐가 더 많이 나오느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민족, 국가 이런 겁니다. 사회, 통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전체 사회 집단의 큰 덩어리를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주구장창 계속 나오는데 한 명의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근대적 시민이 교과서에서 완전히 실종되고 근대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우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유튜브를 보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희 장신대 신대원입니다. 신대원이 이제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입학 시험 보는 들어오는 학생들인데 신대원 입시 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한명한명 개인 면접을 합니다. 교수 세 명이 앉아서 한명 놓고 개인 면접하는데 그 과정에 자유 연설, 프리 스피치를 한 3분간 시키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입장하자마자 종이에 그 학생한테 이 연설할 수 있는 제목을 주고 1분간 준비를 하게 하고 3분간 원고 없이 스피치를 시킵니다. 그날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은 민주주의 제도의 기초가 되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걸 이제 시험 문제로 준 거예요. 한명한명 들어서 하고 나고 하는데, 10명이 들어와서 3분씩 이야기하고 나가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날 앉아서 들은 10명 중에 단한 명도 개인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학생이 없었습니다. 다 뭐라 그러냐면, 개인주의는 이게 위험하다. 나쁘다. 왜냐? 이거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동의어로 보고, 그래서 이기주의는 항상 공동체에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초기에, 제압해야 된다. 라는 식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민주주의 제도의 기초가 되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개인주의다 나쁘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그다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반 정도는 개인주의 좋다 그러고 한반 정도는 나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0명 몽땅 다 그런 거예요. 다른 반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간혹 예외적으로 개인주의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몇명 빼놓고는 다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우리나라 교육이 이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산 증거인 겁니다. 이 집단주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집단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가진 자대못 가진 자, 이 구도, 그죠? 이게 집단 대 집단의 구도잖아요. 개인 대 개인의 구도가 아닙니다. 이 오늘날에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도 집단 대 집단이라고 하는 그 대조를 통해서 집단주의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메타포인 거죠. 그래서 이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항상 어떤 사회 문제나 혹은 나 자신의 문제가 딱 하나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면 가만있어 봐. 나는 어느 쪽 집단에 소속되지? 그거부터 판단합니다. 나는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그래서 그 집단에 딱 소속이 돼가지고 그 집단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집단주의 구도가 다수자 대 소수자 구도 있습니다. 다수자 대 소수자. 그러면 이 다수 소수의 구도에서는요, 항상 다수는 악한 거예요. 소수는 항상 선해요. 다수는 항상 가해자고, 소수는 항상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이 다수 대 소수의 이 프레임을 딱 짜놓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동성애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동성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들과 이제 했을 때 다수 소수인데 우리는 가해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동성애자, 동성애 행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막 때리고 하지 말라 그러고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없어요, 우리. 그거 막을래?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어떻게 다 알고 막아요.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뭐 가해를 한 적이 없는데 이 구도상으로는 그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해자가 돼가지고 항상 이제 불리한 구도 속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나라는 개인은 독립적 개인으로 보지 않고 항상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개인으로만,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고하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항상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 내가 취직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취직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취직이 안 되는 문제는 100% 나의 잘못이 아니다. 집단이 잘못돼. 사회 자체가 잘못됐다. 두 번째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회를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이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나의 이 개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이 사회 바꿔야 돼, 사회.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집단주의. 서구의 전통은 이 개인을 굉장히 이제 그 강조하는데 어떻게 가리키냐면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집단의 한 부분, 하나의 세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고, 나는 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난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전에 나는 먼저 독립된 개인이다. 개인으로 나는 먼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운명은 이 집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운명은 나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 철저하게 선택권을 가진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언제든지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다. 집단이 나한테 나의 선택을 강요할 수가 없다. 이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선택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개인은 절대로 집단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희생당할래야 희생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 갖고 있다. 단지 내가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내놓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결정할 때만 내가 집단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집단주의, 개인주의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전에 그 한국에 유학 간 학생인데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동급생들하고 갈등이 있었고 약간 좀 인종차별 이런 거 당했는지 그 학생이 총을, 기관총을 사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실 문딱 걸어 잠그고 다쏴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벌어지고 미국에서 그쪽 그 남쪽 지방인데 그쪽 지방에 살던 한국인 교포 사회가 굉장히 그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국 학생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교포들이 큰 보복이나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한인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뭐였냐면 대표단을 뽑아서 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죄를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한인회 대표들이 피해자 가족을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띵동하고 이제 사람이 나오면 소개하고 우리가 사과하러 왔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한국 사회 대표서 사과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미국 그 희생자 부모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근데 당신들이 왜 미안해하냐? 당신들이 왜 여기 사과하러 왔냐? 당신 아들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미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 개인의 문제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 한국 사회 구성원이 그런 실수했고 우리 전체가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뭐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집단주의 프레임이 얼만큼 강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집단주의라는 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집단주의는 사실, 아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서 이 집단주의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좌파 이념들이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그거는 개인과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매우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집단의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을 강조하는데 이 좌파 이념, 좌익 사상들은 하나같이 반대로 개인을 부정합니다. 개인을 부정하고 집단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에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 혹은 집단을 대놓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어느 집단이건 가정이건 교회도 집단이잖아요.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건 국가건 집단에 소속되어서 그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관심이 있고 그런 점에서 집단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한명한 명의 사람들이 독립적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과제와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 그거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거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뭐냐면 개인을 부정합니다. 개인의 가치를 부정하고 너는 무조건 우리 집단의 이념과 이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 너는 잔말 말고 따라와야 되고 너는 순종해야 되고 뭐든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건 뭡니까? 그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 이념 전체주의라는 거는 이 집단주의가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게 우파 측의 강력한 전체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좌파 측 전체주의로 가면은 공산주의가 아주 전형적인 강력한 좌파 전체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택동 시절의 중국, 스탈린 시절 때의 소련, 그죠? 인간의 가치 전혀 없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천안문 사태라는 게 본질이 뭡니까? 중국에서 일부 시민들이 민주주의 좀더 확대하라고 천안문 앞에서 시위한 거예요. 젊은 학생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위. 민주화 운동한 거죠.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대응했죠? 땡크를 갈아다가 땡크로 쫙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산 사람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그 천안문 앞에 그 광장에 완전히 그 피바다 떡칠을, 사람 그 시체로. 그게 뭡니까? 그게 공산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요? 한 명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표현의 자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공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로 달려가는데 왜 딴소리 하냐 말이야, 인간들은. 다 갈아 엎어버려요. 죽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확보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적 소유 제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적 소유 제도. 여러분, 개인은 원래 중세 시대 때까지만 해도 집단에 소속되어야 자기가 속한 부족의 마을에 소속되어서 가족에 소속되어서 살아갈 때만이 생존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점차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개인적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게 이제 허용되고 그걸 축적한 개인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내가 공동체 소속을 안 해도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먹고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든 거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근대적 개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뭘 하냐면은 나는 이제 독립된 개인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나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나의 재산을 증식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점점 이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서 거기서 자본을 많이 축적된 사람들이 근대적 자본가라고 해서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생겨나는 게 근대 시민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왕정 무너뜨리고 이렇게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개인의 사적 소유라는 게 독립된 개인의 등장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개인의 사적인 소유를 부정하게 되면 독립적 개인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뭐만 남아요? 집단에 예속된 하나의 부속품으로서의 노예들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개헌 논의 할때 토지의 공개념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중국 사람들이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중국 가서 이렇게 보면요, 거기 중국이 다 토지 공개념이잖아요. 국가 소유고. 그래서 사고 파는데, 뭘 사고 팔아요? 그 토지의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사용권을 이제 사고 파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 공개념을 하면은 토지 투기 없어지고 다 평등하고 이런 세상 올 거라고 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 토지 문제 때문에 국가가 다 공유화했는데도 여전히 이 투기, 아파트 투기와 같은 형태, 그런 투기가 계속되고 있고 더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확대되는 결과가 지금 왔거든요.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공유제로 하면요, 국가가 모든 토지를 다 점유하는 대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 그래서 국가는 공산당 간부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뭐만 해도 되냐면 토지 이거 렌트만 줘도 얼마든지 수입이 생깁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그래서 뭐 굳이 세금을 뭐 걷지 않아도 토지 이거 대여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입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다 그런 부정부패 이런 게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정치 문화, 사회 문화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로잡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 개인주의 철학을 좀 우리가 많이 강화해야 된다. 개인주의가 강화될수록 집단주의는 그만큼 약화되게 되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만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그다음에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더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좋은 세상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럼 김초롱 교수가 그 교과서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당신 직접 한번 써봐라. 예? 써서 갖고 와라. 우리가 사용할 테니까.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나는 그 책에 어떤 내용을 넣어서 뭘 가르쳐야 될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한 결과 내린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개인을 가르쳐야 된다. 개인주의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개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개인이라는 게 말이에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에서 왔는데, 종교개혁 어디서 왔느냐? 요 대목에서 왔어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요 한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유롭게 된 사람, 즉 자유인입니다. 여기 자유인이 있어요. 여기 누가 있냐면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속박의 멍에라고 했는데, 이게 종의 멍에, 노예의 멍에를 메지만, 그래서 여기에 노예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유인과 노예라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맥락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할례당의 복음과 자신의 십자가 복음을 대조합니다. 그죠? 할례당 복음이 틀렸다는 거고, 할례당의 복음은 뭐예요? 이 잘못된 복음인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될수 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가르칩니까?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가 다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받을 형벌은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진노도 다 사라졌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 그 칭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자유인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노예랑 자유인은 어떻게 틀리냐면요, 노예는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노예입니다. 안 시키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선한 행동인데, 착한 행동인데, 노예는 안 시키면 안 하고,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구원론은 뭐냐면, 너 이렇게 행하면 너 구원받아. 이렇게 살면 너 구원받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요가 있는 거고, 율법은 강요. 그 다음에 강요는 반드시 자율성이 아니고 타율성이에요. 타율성.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이거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노예의 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이런 식의 구원론으로는 절대로 자유인을 만들어낼 수 없고, 뭐만 만들어낸다?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노예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만으로 구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율법, 이거는 우리에게 강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선행도 강요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가만있어 봐. 내가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네? 급수봐. 그러면 나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지? 내가 이거 저기 이런 착한 일좀 하면서 살까? 아니면 계속 나쁜 짓 하면서 살까? 그것도 내 결정이에요. 내 선택, 내 자유, 자유의지에서.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야, 내가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내가 이런 좀 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좋은 일을 내가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타율성이 아니고 자발성이, 이게 자유인의 본질이야.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착하게 살기로, 선행하기로. 그래서 나는 그걸 하는데, 이걸 실컷 해놓고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이 노예들은요, 이쪽 유대교는 일을 열심히 해놓고, 자, 이거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구원 내놓으세요. 이게 유대교고, 이건 아니라, 우리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뭘 만들어내냐? 자유인을 만들어내는데, 이 자유인의 본질은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나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이 윤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 기독교 윤리 가르칠 때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랍니다. 어느 게더 좋은지. 그런데 내가 이게 고기를 먹음으로 내 형제가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결정을 나 스스로 내리는 거지. 고기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이게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바울이 말한 원칙이에요. 자유인과 노예 원칙. 근데 이거를 누가 발견했느냐?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루터가 이걸 딱 발견하고 카톨릭교회 딱 보니까, 어? 야, 이 카톨릭교회가 이게 뭐야? 이게 노예를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의 구원론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겉으로 보기엔 뭐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돼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은 이게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선행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은 공로가 생기고 공로를 쌓아가지고 나중에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공로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유대교랑 시스템이 거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거 딱 보고서, 야, 카톨릭도 이게 노예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은 자유인이니까 앞으로 자유롭게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결정과 결심과 결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하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카톨릭교회에 딱 적용해버리고 나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종교개혁 발생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딱 생기고 나니까 이제부터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로 갈 건지. 이게 선택이 자유의 문제라고요. 이제 자유를 갖게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할지 내가 자유가 있어. 그 이쪽 교회 선택하면 이쪽 교회 가는 거야. 자, 이 원리를 그래서 루터한테 배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딱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쭉 살고 있는데 이 절대왕정 이제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절대왕정 딱 보니까 뭐야? 이게 또 노예 시스템이야. 그 왕은 교황은 그 왕 노릇하고 이 성도들은 완전히 노예 노릇하는 그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바꾸는 게 절대왕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절대왕정 시스템에다가 이 원리를 딱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왕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자유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노예도 사유냐? 네가 왜 염라대왕 노릇하고 절대왕이 이렇게 해야 되냐? 절대군주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왕정은 무너뜨렸는데 누가 무너뜨려요 이거를? 프로테스탄트들의 후예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누구야? 그게 근대 시민입니다. 근대 시민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사람들의 후예인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근대적 시민의 종교적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절대왕정 무너뜨린 다음에 왕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왕의 자리에 누가 앉게 했어요? 우리는 대통령이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누가 왕의 자리에 앉았냐면 법이 아닌 거예요. 법. 그래서 법치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왕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원래 평등사상은 경제적 평등이 아니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가리키는 게 평등사상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그래서 이 법은 그러면 누가 만들죠? 우리가 선택한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그래서 그 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법으로 다스리니까 우리 시민들은 다 뭐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근대적 시민이에요. 법치주의가 확립된 거고. 이거를 정치 원리에, 그러니까 자유와 노예의 원리를 정치에다가 딱 적용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를 정치 생활이 아니고 경제 생활, 인간의 경제 생활에 딱 적용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이게 자유시장 시스템입니다. 즉, 나라는 개인은 시장에 독립되어 있는 인간으로 시장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적 소유, 내 재산을 내가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무엇을 만들지 나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생산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데 그것조차도 자유로운 독립적 개인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교환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근대적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항상 자신의 만족, 육체적 만족, 이거를 계속해서 미래로 연기하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유시민들은.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오늘 10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오늘 100만원 벌었으면, 야, 씨, 오늘 100만원이나 벌었네. 내가 고생해서. 그럼 오늘 내일 100만원 다 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100만원 벌었네. 야, 이거를 쓰면 내가 이러이러한 만족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에이, 까짓 거 그 이 다음에, 다음 주에 하지. 그리고 연기하는 거예요. 그 만족을. 안 써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다음 주로 또 연기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쓰지 않고 만족을 연기하는데 그거를 뭐라 하냐면 근검 절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게 프로테스탄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재화를 우리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쓰는데 큰 보람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느끼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주를 위해서 쓸 때 큰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쓰고 이걸 기부하고 교회 헌금해 버려요. 이게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안 쓰고 모으고 모으고 하면 이게 또 자본금이 커지니까 이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단가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싸고 더질 좋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막 생겨나서 그 사람끼리 또 교환하니까 이 교환에 의해서 서로서로 더 많은 혜택을 입는 거고 그 혜택은 결국 전 사회의 전체 구성원의 경제적 수준의 상승이라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오냐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스피릿이 살아있으면 그 돈은 흥청망청 쓰고 소비 문화로 가지 않고 굉장히 건전한 쪽으로 이 문화가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실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이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귀하고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여하튼 이렇게 경제적 발전을 경험했는데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다 뭐예요? 소비 문화. 그죠? 결국 다 썩어버리니까 정신 상태가.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이 자유의 개념도 이게 기독교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선조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제도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안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지켜줄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교회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들이 현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제도에 대한 우리의 오너십을 소유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뭘 지키는 거냐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개헌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가치의 문제예요.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가치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라는 가치와 B라는 가치,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놓고 우리가 지금 어느 쪽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를 놓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평등이란 가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유란 가치가 우월할까요? 평등이란 가치가 우월할까요? 이거는요, 이렇게 질문하면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유 없는 평등을 원합니까? 그렇죠? 그럼 어느 게더 우월한 가치인지 결정난 거죠. 평등도 자유가 있는 평등이라야 그게 진짜 평등인 거고, 그죠?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 헌법 32조 1항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거기 보면 모든 국민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그래서 능력에 따라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용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고 다양하게 달라요. 그러면 교육은 뭐냐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자질과 그 은사를 충분히 이렇게 끄집어내서 발현하게 해서 그 자신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어떤 능력을 그대로 잘 인생 속에서 사용해서 서로서로 다른 사람과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서로 이롭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면 이 학생과 이 학생과 이 학생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교육의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본인 혹은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데 내가 혹은 내 자녀가 갖고 있는 자질을 완전히 잘 이렇게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그 학교들을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근데 그 다음 말이면 균등한 교육이잖아요. 균등한 교육. 균등한 교육은 뭐냐면 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도 이렇게 씨를 심어놓고 물을 똑같이 줬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떤 나무는 많이 자라고 어떤 나무는 조금 덜 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키가. 그러면 높이 자란 것도 있고 조금 덜 자란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야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얘는 이렇게밖에 못 자랐는데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니야 이게? 어? 물 더 많이 준 놈 누구야? 이러면서 당장 전기톱 가져다가 이 제일 키 작은 나무 기준에서 다 잘라. 다. 그렇게 해야 균등한 결과죠, 이제. 균등한 결과. 그러니까 결과의 균등을 얘기하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교육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교조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현재 이 정부 여당의 교육 정책에 대한 세미나들을 제가 그 세미나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의 성공적인 교육 개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리스트가 쫙 나와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몽땅 다 혁신학교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로. 근데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다 없애버리고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 만들어서 똑같이 교육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이미 혁신학교는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의 저하, 학력 수준의 저하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지금 혁신학교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이거 몽땅 다 혁신학교로 만들어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유를 없애버린 평등의 가치의 실현입니다. 그걸 정말로 원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아니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자, 높이 자란 나무는 가만히 놔두고, 아, 이 나무는 조금 덜 자랐네. 그러면 이 덜 자란 나무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빨리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국가가, 사회가.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더 새롭게 만들고 투자하고 해서 이거를 더, 키를 더 자라게끔 끌어당겨 올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상향평준화예요, 상향평준화. 이 상향평준화는 결과가 똑같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나무가 다 키가 많이 크게끔 하는 거고, 그죠?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이익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데, 그건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적용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게 평등한 세상,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100% 평등을 이루고 싶으면요. 뭐 하면 돼요? 자유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평등한 세상은 100%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 시스템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노예 제도다. 왜냐? 우리는 많은 젊은 계층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주의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되면은 국가가 나의 의식주 다 해결해주고, 나 직장도 다 해결해주고, 뭐든지 다 해결해주니까 얼마나 좋냐, 좋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의 생존을 국가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와 국가의 관계는 갑을 관계로 바뀝니다. 갑을 관계로. 그러면 국가가 이제 갑질을 하는데, 을의 입장에서는 이 갑질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왜 못 막냐면 국가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 야, 내가 너 먹을 거 입을 거 집까지 다 재워주는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란 거는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노예만 남는다. 왜? 이 개인은 국가 전체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의 톱니바퀴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제도에서는요, 원칙적으로 개인의 직업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정해줘요. 마치 회사도 다 계획 경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공장은 너는 이번에 어떤 물건을 몇개 만들고 다 지정해줘요. 그 회사의 자유로운 선택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노예제도야, 그래서. 그리고 개인도 너는 저기 가서 이 공장 가서 일하고 이거 생산해. 너는 저쪽 공장 가서 하고 너는 여기 거리 쓸고 너는 가서 뭐 교사로 일하고 너는 가서 농사져. 땅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그래서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국가에서 한번 땅을 주고 거기 가서 거주하게 하면요, 원칙적으로 거기 떠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농민공이라 그래갖고 거주지를 떠나서 도시로 와가지고 돈을 벌면, 성공하면은 거기 도시에서 알아서 다 살지만, 실패할 경우에 자기 본적지는 저기이기 때문에 애들 학교도 못 보내잖아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돌아가면은 땅은 있지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거지로 살아도 도시에서 사는 게더 낫다고 하는데,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농민공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참 좋은 게 많다. 우리 복음 안에 좋은 게 많고, 우리 현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현대 사회가 지금과 같은 형태, 이런 사회가 있기까지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념적 가치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또 그다음에 이 기독교 이 가치를 이제 받아들인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걸 기초로 해서 현대 이런 문명 사회를 이루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잘 교육했으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라도 책임을 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계몽해서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지만이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전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막 그런 생각도 하시고, 지금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절망하셔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걱정만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를 다 바로잡고 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건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는 보면은 저 그렇게 봐요. 그래도 결국은 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개입과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이게 바로잡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우리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헛된 삶, 잘못된 삶을 사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걸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말씀도 새롭게 우리가 더잘 읽어야 되고, 또 말씀도 새롭게 읽고 가르쳐서 정말 제대로 돼 있는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정치 문제에 관여 안 하고 관심 끄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우리 서구교회 역사는요, 교회는 아주 날카로운 정치 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성경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겁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종교 일치는 어떤 걸 반대하는 거냐면요. 이슬람 같은 식의 종교 일치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종교 분리가 안돼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 권력이 정치를 완전히 장악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까지 잡고 종교 율법주의 가지고 다 이제 다스리는. 그래서 거기야말로 진짜 여성들의 경우에 특별히 더 인권 다 무시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기독교 전통은 교회와 정치 권력이 일치되어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게 이제 분리가 됐고 그 이후에는 교회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은 교회는 우리가 정권을 직접 잡아서 교회가 뭐 이렇게 정치하고 그런 건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정치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것인지, 특별히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스피릿과 우리 크리스찬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어떤 제도를 우리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원칙과 신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정말 아직까지는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우파 측이 운동 하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경험하고 뭐 이번에 뭐 교육감 단일화 운동 이런 것도 제가 하고 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교회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결론이 그겁니다. 교회 희망이 없고 거의 다 무너져 버렸고요. 지금은 그나마 교회가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 예상은 뭐냐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할 겁니다. 제 말이 이제 맞나 틀리냐면 두고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 사람들이 이제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활동들을 할 건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윤리입니다. 동성애, 그다음에 이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지향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성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깨어서 그런 모든 시도를 다 막아낼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교회도 이제 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삼중적 과제 갖고 있다. 첫 번째, 가정을 바로 세우는 책임이 있다. 두 번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 잘못된 신학 다 추방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건전한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사회와 국가를 바로 세울 책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또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또 이렇게 다시 깨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자유인으로 세워주시고 두번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신앙의 원칙이 우리 삶의 여러 곳에 지금까지 긍정적인 많은 좋은 효과를 주어서 저희가 아주 좋은 제도 속에서 살아올 수 있도록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심히 우려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의 도움을 간구하게 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올바로 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북한에 살고 있는 정말 북한 주민들, 이분들이 정말 구출해내고 자유 시민으로 다시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큰 쓰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북한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만끽하며 정말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되어 남북한이 함께 통일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까지 저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저희가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회와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이 삼중적 과제를 충실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저 목사님과 이 교회를 그 선두에 세워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의 큰 모범이 되어 많은 교회들이 우리 이 사랑침례교를 바라보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훗날 칭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